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 둘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앞장서서 헌신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살레일은 대단히 탁월한 장인이요 예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 뭘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탁월한 장인이었을 테지만 오늘 본문에 조각목으로 은약궤를 만드는 일이나 상을 만드는 일이나 등잔대를 만드는 일이나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출애굽기가 복명복창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오늘 37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요 25장에 나와 있던 그 명령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25장에는 이게 명령형인데 오늘 본문에는 서술형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인인데 탁월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학벌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어도 순종하는 능력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창조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할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부살렐이 탁월한 장인이고 아주 훌륭한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을 무시한 채로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들었다면 사실 이 성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조각목으로 만든 괴는요, 이게 금으로 쌌는데 이게 은약괴거든요. 그런데 이 크기가요 너무 조그만해요. 사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규빗이라는 것은 손 끝에서 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입니다. 45cm 내지는 50cm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규빗 반이라는 거는요 크게 50cm로 잡아도 1.2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비는 한 규빗 반밖에 안 되거든요. 한 규빗 반이라는 거는 가장 넓게 50cm로 잡아도 75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강대상보다 작아요. 우리 강대상 한 절반이나 되려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성전 기물치고는 너무 조그만한 거죠. 너무 작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에는 좀 더 크게 좀 더 멋지게 만들자.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언약궤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모세가 본래 시내산에서 40일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명령을 부살렐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아마 이거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엄청 긴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 귀로 듣고 그냥 어떻게 기억해서 전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듣고 모양과 뭐 종류와 치수와 만드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요 아마 일일이 기록해서 부살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부살렐도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을 대충 들은 게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듣고 기록해서 그거를 아마 설계도가 다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철저하게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떡상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드는 것이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할 단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전부 이동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등잔대에는 뭐 고리 있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나머지는 다 고리가 있고 그 채를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성막은 이동식이다, 그래서 조립식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데요, 사람이 메고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성막의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옮기세요. 이동용인데 사람들이 임의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은 사람들이 임의로 조립하고 임의로 뭘 어떻게 해체하고 임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막이 항상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움직이면 그거를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동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이거를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임의로 옮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언약궤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자기들끼리 메고 남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게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 뺏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참 비참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순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사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적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수동드는 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를테면 만들 때도요 부살렐 같은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 예술가였겠지만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싸고 어떤 거는 순금으로 만드는데 이를테면 쳐서 만들어라. 속재소 위에 뚜껑이 덮는 그룹은 이걸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 그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금덩어리 하나 놓고 그거를 일일이 다 이걸 조각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17절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곳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뭐 이렇게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꽃받침과 꽃을 다 이렇게 쳐서 일일이 금덩어리 하나를 놓고 이거를 다 두드려서 만들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고요. 더욱이 가지 여섯이 나오고요 이쪽 가지 저쪽 가지 다 그 밑에 꽃받침 만들고 꽃도 새기고 이렇게 하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더욱이 꽃도 살구꽃 이거는 아몬드 꽃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를테면 겨울 지나고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 것처럼 아마 이 동네는 살구꽃이 제일 먼저 피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매화를 그 뭡니까 사군자 중에 처음으로 매난 국죽 매 이렇게 꼽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살구꽃이 무슨 소망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새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신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부여잡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다 뭐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보이지 않거든요. 진짜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은 되는데요 그 빛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등잔대에 불을요 저녁마다 켜고 아침마다 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안은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불이 없는데요 밤에는 성막 안에 불을 켭니다. 등잔대에. 저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빛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제사장이 등잔대에 불 켜고 아침에 해가 뜰 때 그거를 끄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성소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에게 무슨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의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밤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저녁마다 불 켜고 아침마다 꺼라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요,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여러분 이게 순서가요, 오늘은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할 제단 만드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명령에서는요 25장에 나오지 않고 이게 생뚱맞게 30장에 나왔었어요, 이 명령이.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이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부터 이제 바깥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위치가 달라진 거죠. 명령을 할 때는 25장에는 넘어가고 30장에서 명령이 나왔는데 이제 만들 때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냥 만들어요. 그리고 언약궤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것이 이 분향하는 제단이에요. 분향할 제단. 언약궤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 등잔대 만들고 난 뒤에 분향할 제단을 만든다. 하나님이 비치고요. 사실 이 분향할 제단의 이 향, 이거는요 성경에서 언제든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밤에 등잔대 켜러 들어갈 때마다 분향하고 아침에 등잔대 끌 때마다 분향하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분향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1절을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10절을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이 부살렐입니다. 그죠? 17절도 보시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으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리고 25절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부살렐이 그가 다 만들었어요. 이거를 전부 부살렐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살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6절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리를 부르셔가지고 여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뭘 다 만들라 그러시면서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서 함께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전부 부살리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다 부살렐이 그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아 숨겨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많은 사람이 당연히 이 모든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데 함께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살렐이 이 모든 일에 관리자고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 언약궤도 떡상도 등잔대도 분향할 제단도 다 부살렐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숨어서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다 조력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일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부살렐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력하고 조력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장서서 일을 하면 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마 이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기술적인 책임을 부살렐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이걸 전부 부살렐이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일한 그 책임에 따르는 그 얼마나 많은 그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짊어진 부살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을 다 부살리를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그 부담을 짊어지고 앞장서서 책임 있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